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로 마지막 58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분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것과 옛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우리 설교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예배 자리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악한 영이 말씀을 회방하지 못하도록 주께서 사탄의 회방하는 역사를 파하여 주시고 오직 성경을 기록해 하신 진리의 성령께서 말씀과 함께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여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겠사오니 그리고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수납하게 되면 100배와 60배와 30배의 결실을 맺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단에서 연약한 종을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국의 케임브리지 학생으로서 또 크리켓이라고 하는 우리에게는 다소 낯선 그런 스포츠의 선수로서 큰 명성을 날렸던 시티 스터드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엄청난 재산을 소유한 사람이기도 했는데 젊은 날에 하나님 앞에 선교사가 되기를 작정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삶을 다 정리하고서 엄청난 재산도 포기하고서 중국으로 선교를 갑니다. 그가 설립한 선교 단체를 WEC라고 하는데 Worldwide Evangelization for Christ라고 해서 전 세계에 걸친 복음 전도. 허드슨 테일러가 China Inland Mission이라고 하는 중국 내지 선교회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복음이 중국의 오지에까지도 소외된 시골 마을에까지도 전파되게 하기 위해서 그는 중국 깊숙이 그렇게 선교사를 파송하고 또 자신이 그렇게 선교했던 반면 이 시티 스터드는 전 세계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도하기 위해서 힘썼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가 중국에서 약 10년의 사역을 감당하다가 건강이 악화되어서 영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선교에 대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의 나이가 약 50세쯤 돼서 아내와 자녀들을 남겨두고 홀로 아프리카로 떠나게 됩니다. 그때에 아프리카로 떠나기 직전에 한 젊은이가 시티 스터드 선교사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50세의 나이에 조국과 가족을 두고서 아프리카로 떠나신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그때 시티 스터드가 조용히 이렇게 그 젊은 친구에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며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면 그분을 위한 나의 어떤 희생도 결코 크다고 할 수 없다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진실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면 내가 그분을 위해서 어떤 희생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코 큰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네. 시티 스터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진정한 보배가 되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고 살았던 인물임에 분명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마태복음 13장에 기록된 마지막 천국 비유 세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이 세상의 보배이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증거하기를 원하는 첫 번째 진리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자들은 적다라는 사실입니다. 천국의 비밀, 천국의 이 비밀을 아는 자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4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보화임에는 분명하지만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와 또 진주의 이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 땅에 임해 있는 현재의 모습을 우리에게 그려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초림으로 인해서 분명히 이 땅에 임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앞서서 선포했던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는 메시지였고 그리스도께서도 동일한 메시지를 선포하셨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리스도의 이 땅의 오심과 또 십자가에서의 그 대속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임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사람들에게는 잘 드러나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이 천국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춰져 있고 진주의 비유에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그것은 힘써 찾아야만 발견할 수가 있는 그런 고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그린빌 지역에서는 교회가 참 많이 있어서 교회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듣고 또 크리스천들을 통해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장소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교회에 출석할 수도 있고 또 어렸을 때부터 교회 예배에 참석해서 교회 예배에 매우 익숙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는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환경과 교회의 예배에는 익숙해질 수 있지만 교회가 진정으로 어떠한 곳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잘 알지 못한 채로 남아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4장 3절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리스도의 비밀.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우리의 눈에는 분명하게 보이지 않고 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있다는 사실조차도 알지 못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임하였습니다. 겨자씨와 같이 또 누룩과 같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사람들 앞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도 하나님의 나라는 왕성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아마 인류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익숙하게 알고 있는 그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가장 값진 보배시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적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존귀와 위엄은 사람들에게 여전히 가려져 있습니다. 오직 소수의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감추어진 보배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갈 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듣지만 교회가 어떠한 곳인지 잘 알지 못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분이 누구이신가를 진정으로 아는 자들은 극히 적다는 이 사실은 우리에게는 참으로 슬프고 또한 애석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두 번째로 우리가 배워야 하는 진리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경험하는 기쁨 중에서 천국을 발견한 기쁨, 그리스도를 발견한 기쁨을 능가하는 기쁨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경험하는 그 기쁨들 중에서 천국을 발견한 기쁨, 또 그리스도를 발견한 기쁨을 능가하는 기쁨은 없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것 같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천국을 발견하게 되고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진정으로 깨닫게 될 때에 그 기쁨은 모든 이 세상의 기쁨을 능가하는 탁월한 기쁨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44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기뻐하며 돌아가서. 예전에는 오늘날과 같이 돈을 또 보물 같은 것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뭐 은행과 같은 것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의 보물을 땅에 숨겨두곤 하였습니다. 그러나 보물을 숨겨둔 주인이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그 사실을 잊어버릴 수가 있고 또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땅에 감추어진 보배는 사람들에게 묻혀져 오랫동안 그곳에 묻혀있게 됩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땅 속에 보물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면 그것을 발견한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땅 속에 묻혀있는 보물의 가치를 알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 비유를 묵상하면서 그 보물을 그렇게 밭을 사서 차지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옳으냐 옳지 않느냐 이런 논쟁에 휘말릴 필요는 없습니다. 비유는 한 가지 진리를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발견한 사람의 기쁨에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땅을 팠는데 보물을 발견했다면 얼마나 큰 기쁨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보물을 자신의 것으로 삼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라도 그 보물을 차지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마치 그와 같은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 미국은 그렇게 흔하진 않지만 한국은 이제 자녀들이 대학 시험을 보고 대학에 이렇게 합격하게 되면 그 뉴스에 보면 부모와 자식들이 그 합격자 명단이 이렇게 있는 데서 서로 부둥켜 안으면서 기뻐하는 그런 모습들을 종종 볼 때가 있죠. 그리고 이제 대학을 졸업한 자녀들이 지금 취직하기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원하는 직장에 합격했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큽니까? 또 뭐 노량진 이쪽에 가면 이제 공무원 시험을 하는 보는 그런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수십만 명이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공무원 시험에 그렇게 합격해가지고 이제 당당하게 이렇게 공무원이 되면 정말 눈물을 흘리며 기뻐하지 않습니까? 또한 복권에 당첨된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종종 나오죠. 복권에 당첨돼서 하루아침에 수억의 상금이나 또 수십억 원의 상금을 받게 된 사람들은 그 기쁨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렇게 어쩔 줄을 몰라하는 그런 기쁨을 경험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많은 종류의 기쁨을 누리지만 그리스도를 발견한 기쁨, 천국을 발견한 기쁨을 능가하는 기쁨은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이 베드로전서의 그 수신자들은 많은 고난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던 그러한 성도들에게 보내진 편지입니다. 많은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던 그 성도들을 향해서 베드로 사도가 쓴 편지인데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 9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NIV에서는 inexpressible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고 킹제임스에서는 unspeakable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둘 다 인간의 언어로는 다 표현해낼 수가 없는 그 엄청난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히 인간의 언어가 무색할 정도로 형용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즐거워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는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재산을 몰수당한 사람도 있고 육체적인 고난과 핍박을 당한 사람도 있습니다.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도 있습니다. 삶의 터전을 빼앗긴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들은 인간의 언어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즐거워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진정한 보배이심을 발견하셨습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천국을 상속할 영광스러운 소망으로 즐거워하고 계십니까? 혹시 나에게는 기쁨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들은 인간의 언어로 형용할 수 없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즐거워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마지막 세 번째로 증거하기를 원하는 진리는요, 천국의 백성들은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어떤 희생이나 대가도 기꺼이 지불한다는 사실입니다. 천국 백성들은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어떤 희생이나 대가도 기꺼이 지불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44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밭에 보물이 숨겨진 사실을 발견하면 그 사람은 그 보물을 자신의 것으로 소유하기까지 한시도 쉬지 않고 그 보물을 차지하기 위해서 일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이 아끼던, 평소에 아끼던 그런 모든 재산들도 다 팔 것이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 보물을 소유하고야 말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를 진정으로 알게 된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 영생의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참으로 깨달은 사람들은 자신이 발견한 이 영적인 보배를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라면, 그리스도 안에 영생의 소망을 자신의 것으로 삼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가진 전부를 다 드릴지라도 결코 아까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의 소망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의 차원을 넘어서서 우리의 전 인격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보배라는 사실을 지식으로 알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기쁘고, 내가 비록 현실의 이 삶에는 겨자씨와 같고 누룩과 같습니다. 사람들의 눈앞에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참 연약하고 초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이 교회는 세상 가운데서 때로는 박해를 당하기도 하고 멸시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그 모든 깨달은 진리로 인하여서 기뻐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발견한 그 보배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기꺼이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래전에 실제로 밥존스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아마 한 3, 40년 전의 일인 것 같습니다. 인도의 한 학생이 밥존스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비즈니스를 공부하기 위해서 밥존스 대학으로 왔는데, 이 학생은 불교 집안에서 자랐고 또 아버지가 엄청난 재산을 소유한 그런 부잣집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기업을 상속받을 그런 학생인데 밥존스 대학으로 공부를 왔습니다. 밥존스 대학에 와서 공부를 하다가 이제 매 시간 체프를 통해서 복음의 말씀을 듣게 되고, 또 친구들을 통해서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인도 학생의 친구였던 이 미국인 그 학생, 지금은 70세가 넘었는데요. 그분이 이제 끊임없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학생에게, 그 친구에게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겠느냐고 말합니다. 그때 이 학생은 내가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을 즐거워하긴 하는데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는 받을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 계속해서 이 친구를 찾아가서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이 사실이라는 것을 안다면 왜 세례받는 것을 주저하느냐 했을 때 이 아버지가 인도에 있는 큰 부를 소유한 이 아버지가 만일 크리스찬 대학을 다니면서 세례를 받고 기독교인이 된다면 너에게는 내가 한 푼도 재산을 남겨주지 않겠다. 너는 그날로 나의 상속자의 그런 지위에서 내가 너를 박탈해버리겠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친구들도 강제로 세례를 받으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엄청난 재산을 소유한 인도의 부자였고 그래서 비즈니스를 공부하기 위해서 밥존스에 와서 공부를 하고 마치면 돌아가서 아버지의 그 기업을 물려받아서 일할 사람입니다. 며칠의 그런 시간이 지났는데 이 친구가 인도 학생이 친구를 찾아와서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기를 원하니까 세례를 받게 해달라 해서 이 친구가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 친구는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엄청난 재산은 잃어버렸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삼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실화이고 그리고 그 친구를 이렇게 그리스도께로 인도했던 그 크리스찬에게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이와 같이 성도는 그 어떤 것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라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기꺼이 포기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것이라기보다는 그리스도가 가장 귀한 보배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전부가 되시든지 우리의 삶에 전부가 되시든지 보배가 되시든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의 반응은 둘로 나타납니다. 그리스도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과 또 한 부류는 그리스도가 자신의 전부라고 여기며 그리스도를 자신의 보배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시면 한 여인이 나옵니다. 한 여인이 매우 귀한 향유를 가지고 와서 식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 부어드립니다. 그것을 본 제자들이 매우 분개하였다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그 화를 냈던 사람은 가룟 유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이 향유가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300데나리온은 노동자의 1년치의 품삯에 해당하는 금액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몇만 불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1년 동안 사람이 일해서 벌 수 있는 돈이니까 몇만 불의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을 깨트려서 그리스도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이 여인은 아무리 귀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께 드리는 것이라면 그것은 결코 아까운 것이 아님을 알았던 것이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것이 아무리 귀중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그리스도께 드리는 것은 결코 아까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진정으로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함부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를 또 저주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깨달은 사람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진정으로 알게 된 사람, 그분이 우리를 심판하실 마지막 심판대의 심판주라는 사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그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십자가에서 드리셨다는 사실을 확실히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 마태가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일어나 따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는 간략하게 일어나 따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마태복음의 저자였던 마태는 자신의 일을 상세하게 기록하기를 원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을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5장 28절에 보면 누가는 그때의 일, 그리스도께서 레위라고 하는 마태를 부르셨을 때에 있었던 그 일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따랐다.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은 그의 삶의 전부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생계의 전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생계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부르고 계신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마태는 알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이 하늘과 땅의 모든 주권을 가지신 절대 주권자가 되시는데 그분이 인간이 되셔서 자신과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자신을 부르시며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실 때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일어나 따랐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사람만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자신에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해로 여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울은 한 세기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지성인입니다. 사도 바울은 가장 탁월한 지성인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왜 모든 것을 버립니까? 모든 것을 왜 배설물처럼 여기고 그렇게 던져버립니까? 오직 하나의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요.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다라고 하는 그분을 우리는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사람들이 함부로 부르는 그 이름,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우리는 진정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 비참함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엄청난 축복을, 이 엄청난 보배를 알지도 못한 채 쓰러기더미와 같은, 그래서 죽음 앞에 서면 아무런 가치도 없는 것들을 더 소유하고 더 붙들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인생을 낭비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47절부터 50절까지는요. 그물의 비유입니다. 그물의 비유에 보면 그물 속에 좋은 물고기가 나쁜 물고기가 있는데 어부가 그물을 건져내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린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날 있게 될 의인과 악인의 구별이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에서 말하고 있는 의인은 누구이며 악인은 누구입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고 누가 하나님 앞에 악인입니까? 그것은 주님의 말씀의 교훈을 따라서 해석해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배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의인입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의 나라에서 발견되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깨닫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누가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영벌에 처해질 사람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멸시한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을 주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사랑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마지막 날 악인들이라고 선언될 것이고 긍휼이 없는 하나님의 심판에 처해질 것입니다. 54절에서 57절까지를 보십시오. 나사렛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나사렛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라나셨던 고향 마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고향을 방문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런데 고향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환영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존귀히 여기지 않습니다.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그 특권 중에서 대단히 많은 특권을 누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한 동네에서 살았고 그분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며 흠없으신 완벽한 삶을 가까이서 지켜볼 수 있었던 대단히 많은 특권을 누렸던 사람들이 나사렛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있고 멸시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5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58절에 보시면 그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어렵지 않습니다. 단순합니다. 이 말씀은 사람이 왜 멸망을 당하게 되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리스도를 거절하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존귀히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많은 신학적인 해석을 이 구절에 덧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고향 마을에 가시는데 그리스도를 존귀히 여기지도 않고 그리스도를 환영하지도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멸시하고 그리스도를 배척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그곳에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시고 그렇게 그 나사렛을 떠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적습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는 사람들은 적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얼마나 통탄할 일입니까? 성경은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어 왔고 오늘날 베스트셀러라고 팔리는 책들이 100년, 200년, 1000년 후에는 아마 도서관에서도 발견되기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영원한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같은 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화로 삼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천국을 발견하셨습니까?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진정한 보배라는 사실을 깨달으셨습니까? 그것을 발견하였기 때문에,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즐거워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에는 이와 같은 기쁨이 있습니까?
제 이메일에 보면 5년 전인가요? 5년 전에 받았던 한 이메일이 아직도 제 이메일 상단에 있습니다. 그 이메일이 어떤 것이냐면 미국에 와서 이렇게 법적인 문제 때문에 좀 힘든 시간이 있었는데 그 이민 변호사가 저에게 보낸 메일입니다. 목사님, H1B 승인됐습니다. 라는 짤막한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저는 그 이메일을 받았던 순간을 잊지 못합니다. 저의 인생이 걸린 문제이기도 하고 저의 가족의 인생이 걸린 문제이기도 하고 또 교회의 운명이 걸린 문제이기도 하죠. 오랫동안 기도했고 많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한 통의 이메일이 날라왔는데 이민국에서 제 비자를 승인해 줬다는 그런 이메일입니다. 저는 그것을 볼 때마다 기뻐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위해서 그렇게 올려놓은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무덤덤합니다. 그때는 참 기뻐했는데 무덤덤하죠. 우리의 기쁨이 다 그렇습니다. 처음 여러분 집을 사셨을 때 굉장히 기뻐하셨겠죠. 또 새 차를 사셨을 때 기뻐하셨겠죠. 우리가 가진 기쁨들은 다 금방 사라집니다. 마치 이 대지를 덮고 있던 그 눈이 태양이 이렇게 내리쬐면 순식간에 다 녹아버리는 것처럼 이 세상의 기쁨은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러분이 평생을 기뻐할 수 있는 보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삶의 고난 가운데서 삶의 그 고난으로 찌들어서 정말 어둡고 캄캄한 날에도 바라보며 다시 묵상하면 여러분의 마음을 신령한 기쁨으로 채울 수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삶의 진정한 보배로 삼고 살아가십시오.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그 신령한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죽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가 잠자리에 눕게 되는데 그것이 우리가 관에 들어갈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게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때도 소망이 있습니까? 그때도 기쁨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는 우리가 죽음의 침상에 누워있을 때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입니다. 나를 지으셨고 나를 구속하셨고 이제 나를 영화롭게 하실 그분께로 간다는 그 소망으로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라면 그 어떠한 희생과 대가도 기꺼이 지불하십시오. 그리스도를 위해서 지불하는 그 어떠한 대가도 결코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는 그와 같은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마리아에게 가룟 유다는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허비하였다고 말했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좋은 일을 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진 전부를 그리스도를 위해서 드린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코 아까워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다 드려서라도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주님 말씀을 통해서 일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죽음의 그늘이 늘 우리 옆에 있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죽음의 종노릇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즐거워하며 기뻐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내일 일을 우리는 예측할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감사가 없는 이곳에 그리스도를 허락하셔서 영생의 소망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온전히 발견하고 그래서 우리의 보화로 삼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신령한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오늘 이 예배에 참석했던 사랑하는 성도들, 마지막 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베푸시는 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한 사람도 빠짐이 없이 그리스도 앞에 보배로운 자들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생명의 길로 믿음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